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석유를 개발해 보려고 산, 들, 바다 우리나라 땅 중에 석유가 날 만한 곳 파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파봐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석유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석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죠. 정말 석유를 갖고 있는 산유국들은 많은 부를 이렇게 누리게 됐는데, 저희 나라도 아마 석유가 있었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이 검은 봄을 석유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왜 재앙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석유는 연료 외에도 옷감, 비료, 또 의약품의 원료로 쓰여서 쓰임새가 아주 무궁무진한 검은 보물이라 그럽니다. 지금 석유 보유량 가장 최고로 전 세계 1위가 누구냐면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전체 300년 쓸수 있는 양을, 그 베네수엘라 땅에 갖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약 3천억 배럴이라 그러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아마 이 정도의 석유를 우리 한국이 갖게 됐다면 과연 어땠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수엘라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커피와 옥수수가 주 산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업 국가였죠. 예, 베네수엘라도 남미 가운데 정말 가난한 농업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1922년도에 그 유전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흔히 오일달러라 그러는데요. 1922년 이후로 레이놀즈에 의해서 석유가 개발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산유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1970년도에 두 차례 전 세계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석유값이 많게는 4배 이상 올랐는데요. 그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이제 석유를 갖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나면,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정말 어려울 때는 신발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죠. 예. 좀 신발이 헐어도 그 신발 신고 그렇게 다녔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면 뭐를 바꾼다고요? 타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차를 바꿔버린대요. 그만큼 많은 부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973년 10월, 그 다음 1974년 1월 사이에 석유값이 4배나 폭등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석유값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정부는 많은 수입을 얻게 됐고, 원유 수출로 국가 재원 90% 이상을 이게 조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쉽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과 기업은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했고, 정치인들은 무상으로 뭐든지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쳤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복지 정책이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복지 정책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꼭 사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많이 일하고 적게 벌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삶도 행복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일하지 않았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일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를 갖게 된다면, 사람은 그때서부터 태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가까이 치과를 경영하는 원장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간호사들 가운데 한 1년 정도 일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퇴사하고, 그 정부에서 주는 돈을 한 6개월치 받습니다. 이제 실업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실업급여를 한 6개월치 받고, 또 실업급여가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니까 불어 그것을 좋은 쪽으로 사실은 부당하게 불이하게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시력급여라든가 이런 정책을 준비해 놨는데 사람들 마음에 그걸 악용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어때요?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사람의 본성을 보면 쉽고 편한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 있잖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저희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많이 일하고 적게 벌어라.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맑아진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주식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식해서 돈 벌면 그 사람 망한다고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주식해서 돈번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저도 주식 안 합니다. 뭐 주식할 돈도 없고요.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몇몇 주식하다 이게 돈을 잃게 된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한 분도 아버지께서 이제 평생 일을 하고 퇴직금 3억을 이렇게 받았는데 아들한테 그걸 잠깐 맡겼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좀 험한 일을 하는데 이 3억을 이제 좀 갖고만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 앞으로 유용한 데 쓰려고 좀 네가 좀 갖고 있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갖고 있다가 이제 일이 힘드니까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투자했는데 물론 투자하다 보면 약간 돈을 얻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1억 5천을 날렸어요. 제가 그 형제에게 형제 절대 회복하려고 하지 마. 여기서 끝내.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그랬어요. 그 형제가 도저히 아버지한테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 반드시 얘기해야 돼. 형제가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해서 1억 5천을 이렇게 날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한숨 푹 쉬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딸이죠. 딸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얘야, 내가 살맛이 안 난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버지 표현이 그래요. 내가 너를 보면 살맛이 안 나는데 이 어린 손주들을 보면 내가 살맛이 난다 그래요. 제가 주식해서 돈번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설교해도 그래도 그 설교 들으면서도 또 주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서울에 사역을 할때한 형제님이 목사님,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해가지고 텔레비전까지 나왔습니다. TV에 나와서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강연도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다 날렸습니다. 저 지금 주식 주자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일하고 적게 벌 마인드를 갖는다면 건전하고 밝게 살수 있는데, 편하고 쉽게 사는 그 길은 사람을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더라고요. 베네수엘라도 가난한 농업 국가였을 때는 국민들이 가난했지만 건실했어요. 성실했고 그랬는데, 석유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큰 부를 갖게 되니까 차도 쉽게 바꾸고, 집도 쉽게 바꾸고, 또 뭐도 쉽게 바꾸는 줄 아세요? 아내도 쉽게 바꾸고, 이혼율도 높아지고요. 그 정부가 끊임없이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니까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또 기업도 뭔가 창의적인 일을 안 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1960년도에 파블로 페레스라는 석유 장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을까 없는데 그 나라에는 이제 에너지 장관, 석유 장관이 있어요. 이 파블로 페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석유 때문에 망하는 꼴을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국민들도 듣기 싫어했고 정치하는 정치인들도 듣기 싫어했어요. 왜 석유가 악마의 배설물이야? 이건 검은 보물이지.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그 농업 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악마의 배설물이야? 저 사람 하여튼간 말 함부로 해.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나라에서 내쫓아냈고 사람들 여전히 석유가 주는 그 어떤 부를 이제 즐기면서 살게 됐는데, 근데 그 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을 태만하게 만들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2000년대 글로벌 경제 침체를 겪게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많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석유 제품 관련 제품에서도 균형을 잃게 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이 베네수엘라는 이제 석유로 돈을 벌어들였는데 자체 채굴 기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돈으로 외국 기업을 다 사면 됐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자체 채굴 기술도 없고 하니까 있는 석유도 잘 캐내지도 못하고 또 캐낸 석유도 팔아도 헐값으로 팔리게 되면서 더군다나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점이 텅빈거 보이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둘이나 되는 정치적으로도 정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은 석유가 바닥나면 아랍에미레이트 망한다.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 나라도 석유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를 얼마든지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국민이 석유를 의존하고 석유만을 믿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이분은 영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발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두바이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경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상업과 쇼핑의 나라로 누구든지 와서 쉽게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 쉽게 살수 있고, 또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두바이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중동 지역인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스키장 하면 어딥니까? 저 설악산, 추운 곳, 겨울이 있는 나라를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태양이 아주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중동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관광하려고. 그리고 규제를 완화시켜서 누구든지 두바이에서 사업하기 좋게 어떤 경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저기 이제 바다에다 인공섬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는 종려나무 모양의 인공섬이고 하나는 세계지도예요. 비행기를 타고 저 두바이 상공 날아가면 저두 섬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펼쳤냐면 두바이를 중동의 맨하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영상 아주 화려하죠? 원래 저것은 저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막 한 귀퉁이의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쓸모없는 바닷가를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보배로운 땅으로 바꿔놓았다 그랬어요. 예, 저말 그대로 사실 저 중동의 맨하탄 저 지역은 가난한 어부들이 그냥 고기 잡아서 그거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단 말입니다. 만약에 벌어들인 석유로 흥청망청 살았다면 아마 중동의 맨하탄 저 도시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셰이크 모하메드는 정확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석유를 의존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가 석유만을 바라보면 망한다. 언젠가 이 석유는 고갈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를 발전시킬까 자기 스스로 고민도 했지만 유럽에 또 영국의 경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상업하기 좋은 도시로 또 쇼핑하기 좋은 도시로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나라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결국 저렇게 화려한 아주 멋진 중동의 맨하탄이라고 불리는 도시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베네수엘라의 석유처럼 우리 마음에 남보다 한두 가지 뛰어난 것으로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석유로 의존하고 그것으로 큰소리치는 동안 나라 안은 썩어들어갖고 망해 들어갔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레스 알폰스의 그 주장처럼 석유는 악마의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는 것,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건 사실 축복이 아니라 배설물이에요. 목사님은 자주 우리한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네들 흐뭇한 마음 가지고 망해 그랬어요. 무슨 마음 가지고 망한다고요? 예, 흐뭇한 마음 가지고 망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마음에 잘한다는 생각 하나 딱 받아들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왜 잘하는 게 악마의 저주입니까? 왜 배설물이 악마의 배설물입니까? 왜 석유가 악마의 배설물입니까? 예, 그 석유를 의존하는 동안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잘한다는 생각 하나 받아들이면 저는 잘한다는 생각이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예, 아도니아 이야기인데요. 채용이 심히 준수하다 그랬어요.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그리고 그 부친은 다윗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했어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아들 가운데 한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를 쭉 살펴봤어요. 누가 왕이 될까? 형님 압살롬은 죽었고 그 다음은 난데 그럼 누가 왕이 되지? 사실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비췄고. 근데 아도니아 마음에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솔로몬은 왕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한 왕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채용이 심히 준수하고 또 아버지가 너왜 그렇게 했어? 한 번도 이렇게 꾸지람이나 책망을 들어보지 않다 보니까 아도니아 마음에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잘한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요압 장군도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반역에 함께 이제 가담을 하는데 요압도 참 이게 뛰어난 사람이고 또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인데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쓸 정도면 아도니아는 아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압의 눈에도 다음의 왕은 아도니아야 그랬다는 거죠. 예,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감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와 함께 했고, 많은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길 바랬고,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괜찮아 보였단 말입니다. 잘나 보였다는 거예요. 가끔이 아니죠. 제가 한 번은 좀 이렇게 물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에 갔어요. 좀 대출을 얻으려고 갔어요. 은행 직원이 직업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변호사인데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가서 대출을 얻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잘 주더라고요. 은행이 뭘 봅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보더라고요. 예, 목사는 갚을 능력이 없어. 없으니까 안 주더라고요. 근데, 아, 이분 변호사네. 아, 변호사 갚을 능력이 있구나 하고 돈을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가운데 자살한 분이 종종 있대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사법고시 패스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사무실을 차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법적인 문제를 의뢰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임료가 최소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차렸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사건을 의뢰하지 않아요. 근데 병원은 12년 넘게 공부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원하면 뭐 감기 걸려서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몇천 원만 주면 돼요. 나머지 그 물질을 이제 의료보험공사에서 주니까요. 그 병원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는 사람은 몇천 원이면 돼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면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변호사 사무실 하나 딱 차려놓고, 그러니까 월세 내야죠. 그다음에 직원, 여직원 하나 둬야 되죠. 그럼 직원 월급 200만 원 넘게 줘야죠. 막연하게 사건이 들어오겠지, 의뢰가 들어오겠지 하고 변호사 사무실 열었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세달 되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면서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하고. 또 가정에 생활돼야 되니까 생활비도 이제 써야 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가면 이제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를 낳게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변호사란 그 위치를 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스스로 이제 생명을 포기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잘 아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이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닌데요. 여러분, 그 은행에서도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갚을 만한 능력이 돼 보이는 사람한테 빌려준단 말입니다. 그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그 제사장이 요압 그 아도니아를 따라갔다는 것은 아도니아는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용의 심히 준수하고 또 아비 다윗이 너왜 그렇게 했어? 한 번도 책망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훌륭한 것, 좋은 것, 잘하는 것 뭐라고요?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잘해도 난 뛰어난 사람이야 하고 그 마음이 태만과 방탕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10가지가 있다면 그 10가지 중에 9가지 완벽하게 다 해내고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배워야 돼.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10가지 중에 9가지 엉망으로 하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잘하면서 난 뛰어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고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반대로 내가 10가지 일들 중에 9가지 완벽하게 해도 한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난 부족해. 그래서 난 배워야 돼.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데 한두 가지 잘하면 그 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더라고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석유를 믿고 살다가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제가 서두에 석유가 축복이냐 저주냐라고 얘기했는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잘 쓰면 축복이죠. 근데 잘못 쓰니까 저주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석유가 안난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석유 나왔으면 아마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멋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석유 없죠. 사계절 있죠. 춥죠. 아프리카 가면 집 아주 간단하게 져요. 거기 뭐 보일러 해놓을 일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씌우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일러 해야죠. 또 뭡니까? 여름 대비해야죠. 겨울 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정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말 없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은 배우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요. 내가 잘한다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버스를 탔을 때 누가 여러분 발을 밟으면 어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발을 피했어야 됐는데, 선생님, 발도로 발을 그렇게 내밀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예, 평상시 때는 참 다소곳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 발을 콕 밟으면 아마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척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깊은 곳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을 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프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도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니까, 그래, 네가 온 율법 지켰다 치자. 그러나 그 하나를 거치면,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 똑같아.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간음죄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예, 이 사람들 눈에는 그 간음죄에 잡힌 여자하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재판자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재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자기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안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자기는요? 자기는 돌에 맞아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 더러운 여자, 저 악한 여자, 저 음탕한 여자, 저런 여자는 우리 동네에서 살면 안 돼. 저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당장 예수님 앞에 끌고 가서 뭐라고 재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고, 예수여, 이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그들 마음에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르다는 마음을 가져요.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결국 똑같다는 건데 그들은 다르다는 마음을 갖더라고요. 제가 우리 야고보서 우리 한번 한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세 역할자가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세 역할자가 나와요. 찾을 수 있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찾았습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예, 잘 찾아보세요. 율법에 대한 세 역할자가 나와요. 찾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찾으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예, 준행자가 나오고, 입법자가 나오고, 재판자가 나와요. 준행자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두어 그래요. 두는 하다. 그런 뜻이 있죠. ER이 붙으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두어. 행하는 자. 행해야 되는 사람. 준행자. 율법에 대해서 준행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자가 있고, 그리고 재판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히 구원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분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멸하기도 해요. 그 입법자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잖아요. 남을 재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이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준행자의 위치입니까? 재판자의 위치입니까? 여러분, 이 말 충분히 이해되시죠? 저 여자 돌로 쳐야 됩니다. 이 말 하는 사람들, 준행자의 위치예요? 재판자의 위치예요? 예, 재판자의 위치입니다.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돌로 쳐야 됩니다. 재판자의 위치에 서서 그 여자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입법자 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기가 막혀서 한 말도 안 했어요. 그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그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땅에다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예,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율법을 가지고 준행자의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재판자의 위치에 서서 그 여자를 판결하고 재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법자이고 재판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땅에다 글을 썼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아이까지 돌을 놓고 다 갔다 그랬어요. 툭툭툭툭 돌 떨어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집으로 가요. 왜 집으로 갑니까? 그들 막 돌고 때리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을 보니까 자기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데 쓰면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면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을 참 좋아해. 돈밖에 몰라.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돈 좀 막 짜증나요? 세뱃돈 주면 짜증납니까? 아니죠? 잘 받죠? 예, 잘 받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뒤에서 사람들 뒷말하고 그래. 여러분 뒷말 안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험담 안 합니까?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도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저렇게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함부로 할 데 없어요. 예,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면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데 써보면 자기의 모습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아이고, 배고프다. 안 되겠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약속을 가지고 들어간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기근이 오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도망가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조상 맞나 싶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 아내 사라는 예쁜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지. 사라, 이리 와봐. 그래서 왜요? 당신 지금부터 나한테 여보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빠라고 해야 돼. 오라버니라고 해야 돼. 혹시 누가 이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아, 제 오빠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해야 되죠? 야, 이 사람아, 이 애굽이란 동네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가면 좋겠어? 나 죽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는 온유 관계야. 알았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소문이 쫙 났어요. 애굽 왕에게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어요. 아브라함, 예. 그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군고? 예, 제 누이입니다. 아, 그때는 참 아름다운 누이를 뒀네요. 내가 혹시 당신의 누이를 내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되다 말다요. 예. 영광입니다. 그래, 이제 아내를 애굽 왕에게 넘겼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하늘을 보니까 달이 탁 떠 있는데 그 달 안에 사라가 있는데 사라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가 있는데 갑자기 애굽 왕이 탁 나타나서 여보 그러는 거예요. 상상이죠.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돌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저주하겠다. 그 애굽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예, 이 옆에 있는 여인이 누굽니까? 제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누이 아니고 당신의 아내 아니냐고. 당장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빵점이구나.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거짓된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네. 하나님 내 안에 사라를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나는 약속을 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빵점이고 하나님은 100점이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열어놓은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 뭘 봤냐면, 자기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걸 봤어요. 그리고 또뭘 봤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는 분인 걸 봤어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지키는 걸 봤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1번도 모르고, 2번도 모르고, 3번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옆에다, 답안지에다가,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렇게 적었대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걸 딱 답안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이 장난 이렇게 쳤네. 선생님도 옆에다 멘트를 하나 썼어요.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 안다 그랬으니까, 너는 0점, 하나님은 100점.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빵점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만 어기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한 가지만 어기는 사람입니까? 우리 정말 거짓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인데,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율법을 지키는 자의 위치에 서보면, 성경에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미워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성이 되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성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는 거, 그거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할수 있다는 거, 그거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 그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여정을 가면서 아내를 두번 부인하게 됩니다. 애굽 왕 앞에서 부인하게 되고, 또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오면서 뭐가 하나 버려졌어요. 뭐가 버려졌습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 끝났단 말입니다. 난 정말 더러운 인간이고, 난 악한 인간이고, 난 거짓된 인간이네.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네.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끝냈고,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는 것처럼, 예, 자기 형편을 보면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인데,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재판하는 데 쓰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난 그래도 저 친구처럼 거짓말 많이 안 했어. 나는 저 친구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안 했어. 나는 저 친구처럼 도둑질은 안 했어. 나는 저 친구처럼 음란하게는 안 살았어. 예,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데 써보면 여러분도 빵점일 거예요. 여러분도 더러운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뭐가 많다고요?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여기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다 실수하죠.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물론 우리 성교에 있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게도 하고 또 죽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이 말씀해 보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말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또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한번 그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데 넌 말에 실수하잖아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말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거친 모두 범한자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온전케 됐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예, 짐승, 새 이런 것들은 길들여진대요. 8절,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길들여진대요.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여러분과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한 사람이니까 우리 말실수 하지 맙시다.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쓰니까 나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매기죠. 율법을 준행하는 데 써보면 여러분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줬습니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요?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써보면 뭐가 하나 보이냐면 못 지키는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해보면 거짓말하는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이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음란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요. 그렇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해보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보인단 말입니다. 피에 대해서 한평생을 연구한 박사는 피를 모른다 그런대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돼서 피 조금 배우면 피 안 돼요. 피는 뭐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피 몇몇 가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피를 평생을 연구한 사람은 피를 모른다 그래요. 우주를 연구한 사람은 우주를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데 써보면 지키는 사람입니까? 못 지키는 사람입니까? 못 지키는 여러분이 보여요. 제가 아달랴 이야기 되고,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도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갖춰진 조건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에도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아빠가 부자야. 나는 싸움을 잘해. 나는 얼굴이 예뻐. 나는 착해. 여러분, 이거 다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뭐라고요?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왜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내가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내 얼굴이 예쁜데, 내가 착한데, 이게 악마의 배설물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산다면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대부분의 참 많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 다그 길을 가요.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전도서 보겠습니다.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좀 딱딱한 얘기처럼 보이죠? 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전제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죠? 예,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그러고요. 또 유력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기능자가 되려고 하고 지혜자가 되려고 해요. 왜요? 그 길로 가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루시앙이라는 그 허들 경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 2008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이 사람 금메달 딸걸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기 때문에. 허들 경기를 할때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죠. 허들 경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 허들 경기 선수 뛰는 걸 촬영해 보니까 장애물 앞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뛰어넘으려면 좀 예비 동작을 하죠. 딱 예비 동작하고 뛰어넘는데 그게 봤을 때안 보이는데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허들 앞에서 그 뛰어넘기 전에 예비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루시앙이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별명이 황색탄환이에요. 그 예비 동작이 없대요. 그냥 마치 토끼가 깡총깡총 뛰듯이 그냥 막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체구인데도 아시아인이고 작은 체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다 예상했어요. 박수 칠거다 준비해 놨고 환호할 거다 준비해 놨는데 안타까운 건 예선전에 발목 부상으로 출전도 못 하고 경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 못 땄죠.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에 런던 올림픽 때또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번째 허들을 넘어뜨리면서 결국 걸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허들 경기가 10초, 11초 때일 겁니다. 4년을 준비했어요. 며칠을 위해서요? 10초를 위해서. 10초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는데 실질적인 그 중요한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못 땄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구나. 유력한 자로 전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다 갑니다.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하고 유력한 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잘해야 될것 같고 내가 뛰어나야 될것 같고 그 길을 다 가요. 근데 그 길은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런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쳐가고 강을 헤엄쳐가는데 아무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물고기도. 그 길을 따라가요. 배를 타고 원양어선이라 그러죠. 배를 잡는 물고기를 잡는 큰 배가 먼 바다를 가는데 그 바다까지 가서 물고기 잡아와야지. 안 잡으면 안 돼요. 기름값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근데 그 어부들이, 그 원양어선을 탄 어부들이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 GPS까지 발달돼가지고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을 다 찾아낸대요. 그 길에다가, 물고기가 다니는 길에다 그물을 쫙 내리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오징어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안 가요. 여러분, 멧돼지가 아무데나 안 가요. 토끼가 아무데나 안 가요.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학교를 갈 때 혹은 집에서 교회를 갈 때 길이 참 많은데 꼭 그 길로 가죠. 가는 길이 다 있어요. 사냥꾼은, 유능한 사냥꾼은 아무데나 올무를, 아무데나 덫을 놓지 않아요.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토끼가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덫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나 잘해. 우리 아빠 부자야. 나 싸움 잘해. 나 힘 좋아. 난 얼굴이 예뻐. 그 길을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대요. 호련히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빠른 경주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뭔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한다는 것, 그거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괜찮다는 것, 그거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그 잘한다는 생각 하나가 뭘 못 보게 만드냐면 여러분의 근본을 못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율법에 준행자가 있고 입법자가 있고 재판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입법자와 재판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뭔데 이웃을 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재판자의 위치에 세운 적이 없어. 하나님, 여러분을 한 번도 재판자의 위치에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줬을 때 준행하라고 줬어요. 진짜 여러분 율법을 지켜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야, 난 거짓된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아내 팔아본 적은 없어요. 아내하고 싸운 적은 있어도. 알겠습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더라고요. 자기 생명 하나 지키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아브라함 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게 만들고 끝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일은 다윗의 생애에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 일을 지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런 시편 51편을 기록하게 돼요.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해서 모친이 죄악 가운데 나를 잃었고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자기에게 죄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잘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잘합니까? 거기에 취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았습니까? 거기에 취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거짓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박옥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한 8년을 지내다가 은혜를 입어서 동부산 교회를 갔어요. 동부산 교회 가서 8년 동안 목사님에게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해봤어요. 그냥 그대로. 목사님께서 성도들 대하는 거, 또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거, 정말 목사님 마음 받아서 그대로 하니까 형제자매들이 많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새로운 분들이. 그리고 교회 안 멀어졌던 분들이 교회 안에 돌아오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이 연결됐어요. 근데 너무 희한하죠.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 한쪽 편에, 야, 내가 그래도 사역을 못하진 않나 보다.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요일 날, 이른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 쑥 들어왔어요. 너 사역 몇점될것 같아? 0점이라고 말하려니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것 같고, 100점이라고 얘기하려니까 하늘에서 벼락 칠것 같고, 한 70점은 되겠다. 아니, 80점은 되겠다. 저 형제도 구원받고, 저 자매도 구원받고, 가정이 교회 가운데 연결됐고, 또 교회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아, 교회 성도들이 한 30여 명 늘었는데, 아, 내가 70점? 80점은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김창영, 네가 목사야! 깜짝 놀랐죠. 좀 술을 드시는 형제님인데 술 한잔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가 목사야. 너 성경도 잘못 풀잖아. 그러면서 왜 거짓말해? 모른다고 말하지. 왜 둘러서 말하고 왜 거짓말해? 막 저한테 막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화가 나서 형제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그 형제님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 입술을 빌렸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목사야. 저 형제 네가 변화시켰다며. 네가 저 가정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했다며. 근데 왜이 형제 왜못 바꿨어? 꼭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 내가 한거 아니네요. 저 형제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연결시켰고 저 가정도 하나님 연결시켰고 하나님 주신 복음 또 하나님 내게 허락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정말 했다면 저 형제님도 내가 바꿔야 되고 알코올 중독인 형제도 내가 다 바꿔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잘한다는 마음 싹 빼내더라고요. 여러분 잘한다는 거그 악마의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얼굴 예쁘다는 거그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다는 거그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 왜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지키도 않았는데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 네가 그 하나에 거친 것을 보면서 그 하나를 어긴 걸 보면서 네 자신 전체가 다 더럽고 거짓된 인간인 걸 발견해라.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거 악마의 배설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석유를 의지해서 그나라는 다 망했어요. 세이크 모하메드가 정말 훌륭했던 것은 그분은 석유를 믿지 않았어요. 이 나라 석유 언젠가 고갈되고 없어진다. 그이 나라가 석유를 의존하고 이 나라 망한다. 그래서 그는 석유를 믿지 않고 도움을 청했어요. 유럽의 영국의 경제 전문가를 불러서 나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겐 지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상업과 쇼핑에 관광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스키장을 만들고요. 골프장을 만들고 사막 한가운데 나가요. 그리고 상업하기 좋은 회사를 운영하기 좋도록 법을 규제를 완화시켰고요. 중동의 맨하탄이 됐습니다. 두바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가 석유를 믿고 큰 소리 치고 살았다면 아마 그 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는 생각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건 악마의 배설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 주려고 때로는 실패도 하게 하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고, 때로는 어렵게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삶 속에 실패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잘못한 적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잘한다는 사람, 은혜에서 마음이 한없이 떠나갔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에서 한없이 떠나갔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누구보다도 천한 자의 위치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